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타결된 이란 핵협상에 관한 입장을 거듭 밝힐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의회에서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이란과의 합의를 비난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차단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비판론자들도 이번 합의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10년뿐 아니라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검증 가능한 최상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오늘 추가 구제금융을 위한 강력한 경제개혁 조치를 담은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연립정부는 의회 300석 가운데 과반수인 162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그가 이끄는 시리자당 내에서 30여 명의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야당이 개혁안에 찬성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의회에 제출된 법안에는 세금 신설과 연금 개혁, 정부 재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 활동 등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스 일부 노조는 이 같은 법안에 항의하는 파업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 정상들은 지난 13일 그리스의 추가 구제금융 요청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올해 2분기에 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 성장률과 같은 것으로 당초 기대치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분기별 7% 성장은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입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지난 30년간 줄곧 두 자릿수 경제성장을 이루다가 최근 수년째 급격한 침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시가 몇 주째 폭락해 거의 30%가량 손실을 입자 중국 당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들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올해 상반기 국가경제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으며 주요 지표들이 점차 개선되고 안정적이며 건전한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하루 만에 정부군 병사 8명이 전사했습니다. 오늘 보고된 전사자 수는 최근 수주간 하루 발생 규모로는 최고 기록입니다. 우크라이나 관리들은 또 이번 전투로 16명의 병사들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은 지난 2월 평화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양측 간 협정 위반 행위는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4월 이후 우크라이나 내전 과정에서 6,4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 쿠르드 민병대가 소년들을 계속 전투에 동원하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쿠르드 민병대가 소년병 해산에 일부 진전을 이루기는 했지만 국제기구들은 자원하거나 징집된 어린이 병사가 59명에 달하고 있음을 문서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쿠르드 민병대 측은 1년 전 소년병을 더 이상 전투에 이용하지 않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이 단체는 그러나 자체적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다며 해당 가족들로부터 7건의 사례를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쿠르드군이 15살 미만 어린이 등 소년 소녀들을 모집해 전투 현장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 법원이 2차 세계대전 중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회계장부 업무를 담당했던 나치 장교 출신 남성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류넨부르크 법원은 오늘 94살의 오스카 그레닝 씨에 대해 30만 명 이상의 유대인 학살을 도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그레닝 씨는 1944년 5월부터 7월까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되는 유대인들의 금품과 소지품을 압수하는 일을 했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아우슈비츠 회계장부라는 별명으로 불린 그레닝 씨는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유죄임을 인정하면서도 수감자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렸을 때요, 부모님들께서 아들에게는 로봇 장난감, 또 딸에겐 인형, 이런 식으로 남녀로 구분해서 놀이를 하게 교육하셨죠. 옷도 여자아이들 옷은 남자아이들 옷에 비해서 좀 몸에 끼게 만들어서 남자아이들보다 덜 활동적이 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주비 행사 중에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은 이유도 아마 어릴 때부터 외계 우주놀이는 여자아이들 놀이가 아니다, 이런 생각에 영향을 줬을 거란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 일부 미국 엄마들이요, 남녀아이 옷을 구분하는 고정관념을 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성중립적 아동복을 만들어 팔고 있는데요. 어떤 옷가게 이름은 여자아이 티가 안 나는 여자아이 옷, 이런 구호를 내건 옷을 파는데요. 2단 옆차기로 날아오르는 여자아이의 그림이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제 4살, 7살 난 아들을 둔 한 엄마는 이 온라인 매장을 열었는데요. 성중립적인 옷을 팔고 있다고 썼습니다. 또 분홍색 옷이나 여자아이가 분홍색을 좋아한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아이들에게 그것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한 신경과학자가 쓴 책 이름이요, 분홍색 뇌와 파란색 뇌인데요. 이 책에는 분홍은 여자 것, 파랑은 남자 것이라고 고정된 뇌 회로가 있는 게 아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이런 구분은 순전히 문화현상일 뿐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는데, 또 더 많은 경험을 하도록 하는데 이런 문화가 장애가 된다면 한번 부모들이 시도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주요 미국 소식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주간기획 오늘은 미국은 지금 이어집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5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소나기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가끔 구름 많다가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밤에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2도에서 2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 17도에서 31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평양 구름 많겠습니다. 21도에서 29도 기온 분포, 신의주 구름 많겠습니다. 22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성 오후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21도에서 29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였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볼까요? 아우시리의 노래입니다. Firefly 골라봤습니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이란 핵 협상 타결에 대한 미국 정치권 반응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 우주탐사선 뉴 호라이즌소가 명왕성 근접 비행에 성공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는 소식. 또 앵무새의 죽이기의 작가인 미국 소설가 하퍼 리의 두 번째 소설이 출간된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 14일 이 미국 신문하고 방송이 제일 크게 다룬 뉴스가요. 국제사회와 이란 사이의 핵 협상이 타결된 소식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핵 합의는 이란이 핵 활동을 제한하고 국제기구의 사찰을 받으면 이 국제사회가 그동안 이란에 가했던 제재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합의가 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참 크게 환영했는데요. 미국 정치권의 반응 어떻습니까?
네, 공화당은 이번 핵 합의를 매우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후보들의 반응은 비난 일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의회가 이번 합의를 승인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고요.
네.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이번 합의가 이란의 비밀 핵 활동을 정당화할 뿐이라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할 어떤 근거도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현직 주지사 후보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이번 합의로 이스라엘과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게 됐다고 말했고요. 이번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게 의회가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이번 합의를 반대하라고 촉구했고요. 또 지난 월요일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스캇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이란과의 이번 합의가 이 미국 역사상 최악의 외교적 실패 가운데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맹비난했습니다.
네. 또 멕시코 이민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지만 최근 공화당 경선 주자들 가운데 또 지지율 1위를 보이고 있는 후보죠. 기업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트럼프 후보는 이란 사람들이 미국을 비웃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해선 안 되고 오히려 2배, 3배로 강화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기업인 출신인 칼리피오리나 전 휴렛 패커드 최고 경영자는 이란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후보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정당인 민주당 소속 후보들 반응 아무래도 다르겠죠?
네, 민주당 소속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노력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고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이번 합의를 가리켜서 외교적 승리라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네. 자, 이제 공이 연방의회로 넘어갔죠.
네, 맞습니다. 지난 5월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의회는 60일 동안 합의 내용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의회는 이 합의안에 대해서 찬반 표결에 붙일 수도 있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네.
뭐 의회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자동적으로 합의가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화당 소속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어제 이번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치 맥커넬 상원 공화당 대표도 목표에 크게 미달한 합의라고 말했고요.
네.
민주당 지도자들은 이번 합의를 역사적인 합의라고 평가하면서도 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합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의회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찬반 표결에 붙인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결국에는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서 이번 합의를 막으려는 결의안이 나오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의회가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서려면 3분의 2 이상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기가 힘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무인 탐사 우주선 뉴 호라이즌스호가 명왕성 근접 비행에 성공한 사실을 공식 확인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미국 동부 시각으로 어제 저녁 9시경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뉴 호라이즌스호는 월요일 밤 11시가 넘어서 이 지구와의 교신을 잠시 중단했는데요. 이 동력 낭비를 줄이고 명왕성 탐사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네.
하지만 22시간 뒤에 지구와 다시 교신을 시작하면서 이 명왕성 탐사를 무사히 마치고 순조롭게 비행하고 있다고 알려온 겁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미국 동부 시각으로 화요일 오전 7시 49분에 이 명왕성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인 약 12,500km 지점을 지났습니다.
네. 자, 이제 뉴 호라이즌스호가 많은 자료를 또 지구로 보내올 걸로 기대되는데요. 뉴 호라이즌스가 지구를 떠난 게 9년 전이죠?
네, 맞습니다. 이 미항공우주국 나사가 지난 2006년 1월 19일에 쏘아 올렸으니까 이 정확하게 말하면 9년 6개월 동안 50억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아틀라스 로켓으로 쏘아 올린 뉴 호라이즌스는 크기가 그랜드 피아노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네. 뭐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탐사선이고요. 24파운드의 방사성 그 플루토늄 탄소를 이용해서 200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속도도 굉장하다면서요.
네, 뉴 호라이즌스는 시속 5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명왕성의 초근접점을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뭐 시속 5만 킬로미터라고 하면 뭐 얼마나 빠른지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요.
네.
1초에 14km를 날아가는 겁니다. 이 속도라면은 뭐 1시간에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속도라고 하니까 정말 굉장히 빠른 속도죠.
예.
네, 이 뉴 호라이즌스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명왕성을 지나면서 고해상 카메라 등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명왕성의 지표와 대기 또한 명왕성의 위성인 카론을 관측하게 됩니다.
네. 명왕성의 신비를 파헤치기 위해서 지구를 떠난 뉴 호라이즌스. 이미 이룬 성과가 꽤나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명왕성의 정확한 지름을 밝혀냈는데요.
네.
뉴 호라이즌스의 관측 결과로 확인된 그 명왕성의 지름은 2,397km로 이 과학자들이 앞서 추정했던 2,298km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미 항공우주국의 앨런스턴 수석 연구원은 명왕성의 지름이 크다는 건 생각보다 밀도가 낮고 이는 내부의 바위층보다는 얼음층이 더 많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뉴 호라이즌스는 그 명왕성의 대기에 예상보다 질소가 더 많고 명왕성의 북극은 예상했던 대로 질소와 메탄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요.
네.
무엇보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명왕성과 그 위성인 카론의 독특한 지형을 찍은 사진 자료들은 이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뉴 호라이즌스호가 성공적으로 명왕성 탐사를 마쳤는데요. 이제 임무가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우선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명왕성과 명왕성 주변에 있는 위성들의 정보를 수집하고요. 이후 혜성 등으로 이뤄진 태양계의 끝자락에 위치한 카이퍼 벨트에 진입해서 또 다른 탐사 활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이 과학자들은 카이퍼 벨트 탐사를 통해 이 태양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알게 해주는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 소설가 하퍼 리의 유일한 소설이자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소설이죠. 앵무새 죽이기의 후속작이 출간됐네요.
네. 이 하퍼 리가 그 앵무새 죽이기 이후에 55년 만에 내놓은 새로운 소설 파수꾼이 화요일 0시를 기해서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출간됐습니다. 이 세계 곳곳의 서점에서는 하퍼리의 신작 소설을 제일 빨리 제일 먼저 이 손에 넣기 위해서 서점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가 하면은 인터넷으로 책을 내려받아 읽은 전자책 이용자들은 손에 전자책 기기를 들고 파수꾼의 내려받기가 되기만을 기다리면서 이 밤을 지샌 독자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네. 또 책을 쓴 하퍼리의 고향에서는 뭐 축제 분위기나 다름없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남부 엘라바마주의 먼로빌이라는 작은 마을은 이 하퍼리의 고향이자 이 1960년에 출간된 전작 앵무새 죽이기에 등장하는 가상도시 메이컴의 영감이 된 마을인데
네.
이 앵무새 죽이기는 1930년대 흑인 차별이 만연했던 미국의 모습을 한 소녀의 눈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 이상이 팔리면서 큰 사랑을 받았고 이 헐리우드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네.
이 멀로빈은 영화 촬영지가 되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파수꾼 발간에 맞춰서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이 몰려오면서 각종 축하 기념 행사가 열렸고요. 자정을기에 판매를 개시한 파수꾼의 첫 특별판을 사기 위해서 이 멀로빌 서점 앞에는 200여 명이 장사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멀로빌 인구가 6,300명 정도 된다는데요. 이 멀로빌 서점이 파수꾼을 선 주문한 양은 만 부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네. 또 현장을 찾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독자들은 대부분 앵무새 죽이기의 후속작을 55년 만에 읽게 돼서 흥분되고 떨린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 어린이였던 주인공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했다면서 몇 시간 안에 바로 읽어버리겠다면서 이 받자마자 책을 파고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파수꾼의 출간을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도요, 이 등장인물에 대한 논란을 읽을 수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파수꾼은 앵무새 죽이기보다 더 먼저 쓰여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후속작이라기보다는 뭐 앵무새 죽이기의 초고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이 앵무새 죽이기에서 주인공 소녀의 아버지인 에티커스 핀치는 흑인을 변호하는 양심적인 변호사로 나옵니다. 하지만 파수꾼에서는 이 70대가 된 핀치가 흑인을 증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거죠.
예.
그러자 독자들은 에디거스 핀치는 그 도덕적으로 완벽한 전형이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내용이 절망적이다, 인종차별주의적이다, 실망했다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언론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월스트리트저널신문은 파수꾼은 전작 앵무새 죽이기에 이상주의를 부각하기 위한 예상치 못한 반전이라고 평가했고요.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에디거스 핀치가 인종차별주의자가 됐다는 건 충격적인 사실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출판사인 하퍼콜린스사는 에티커스 핀치의 인종주의는 이 소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이 책의 전반적인 도덕적인 주제에 비춰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한편 USA Today 신문은 소설 파수꾼을 젊은 시절 하퍼리의 실험작으로 생각한다면 이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가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는 하퍼리의 젊은 시절 그 복잡한 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미국 시각으로 화요일 14일을 기해 미국 전역에 있는 많은 서점에서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소설 한 편이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퍼리의 신작인 Go Set a Watchman, 즉 파수꾼이란 제목이 붙은 소설인데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바로 작가 하퍼리입니다.
예, 방금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소설이라고 했는데 다 이유가 있죠?
물론입니다. 영어권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이죠. 네. 바로 앵무새 죽이기를 쓴 하퍼리의 신작이기 때문입니다. 1926년 미국 남부 엘라바마주 멀로빈에서 태어난 하퍼리는 지방 공립학교를 다닌 뒤에 헌팅턴 여자대학과 엘라바마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는 교환학생 자격으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1년간 공부하기도 했는데요. 학창시절에 짤막한 글들을 발표하던 그는 항공사에서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글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친구들의 도움으로 하퍼리는 글쓰기에 전념하고 1960년 마침내 앵무새 죽이기라는 걸작을 발표합니다.
네, 사실 앵무새 죽이기라고 하면은 뭐 미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소설인데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앵무새 죽이기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 미국 엘라바마주의 가상 도시를 배경으로 누명을 쓴 흑인을 변호하는 에티커스 핀치를 그의 어린 딸인 스카우트의 눈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미국 남부에 있는 조용한 마을의 일상과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는 심리를 천진한 어린 소녀의 눈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묘사했고요. 당시 어른들의 세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또 친절함과 잔인함, 사랑과 미움, 그리고 즐거움과 슬픔이 함께 있는 인간 내면이 이 작품에 잘 녹아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소설 이름에 앵무새가 들어간 이유가 뭔지, 앵무새가 특별하게 상징하는 게 있나 봐요.
예, 앵무사라는 거는 흑인이나 장애인같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네.
소설에서 이 아버지 에티커스 핀치가 자신의 두 아이인 잼과 스카우트에게 앵무새를 절대로 쏘면 안 된다고 가르치는데요. 여기서 앵무새는 진짜 새를 뜻할 수도 있겠지만 흑인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 작품이 나온 게 50년이 넘었는데요. 당시에 작품이 나오자마자 돌풍을 일으켰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1960년에 출간된 즉시 미국 전역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작품이 나온 지 2년 만에 몇백만 부가 팔려나갔고요.
네.
이 100주에 걸쳐서 소위 말하는 베스트셀러, 잘 팔리는 책 순위에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하퍼리는 이 작품으로 이듬해 1961년에 퓰리처상을 받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 퓰리처상은 뛰어난 업적을 쌓은 언론인이나 작가 등에게 주는 권위 있는 상이죠.
네.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앵무새 죽이기는 그동안 수천만 부가 팔렸고 40여 개의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1962년에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This case should never have come to trial. The state has not produced one iota of medical evidence that the crime Tom Robinson is charged with ever took place.
네, 영화 앵무새 죽이기의 한 장면 들으셨는데 이 목소리가 미국의 명배우 그레고리 팩의 목소리였죠?
맞습니다. 그레고리 팩이 주인공 에티커스 핀치로 분한 영화 앵무새 죽이기도 원작의 깊이를 잘 살린 명작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영화로도 크게 성공한 소설 앵무새 죽이기는 미국 안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설 1위,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소설 1위, 그리고 기독교 성경 다음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책 등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요. 독자들이 이 오랫동안 하퍼리의 신작을 기다렸다고 했는데 하퍼리가 그동안 작품을 많이 발표하지 않았다는가 보네요.
오랫동안 발표하지 않은 게 아니라요.
네.
하퍼리가 사실 앵무새 죽이기 이후에 어떤 작품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앵무새 죽이기로 전례 없이 성공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아주 흥미로운데요. 하퍼리는 30대 중반에 이 앵무새 죽이기로 명성을 얻은 다음에 거의 90세가 다 된 지금까지 새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말들을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작품이 너무 성공해서 후속작을 쓰는데 부담을 느껴서 그랬다는 말도 있고요. 또 다시 유명세에 시달리는 것이 싫어서 절필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하퍼리가 앵무새 죽이기에서 자카로서 할 말을 다 했기 때문에 후속작을 쓰지 않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 문학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소설 앵무새 죽이기를 쓴 작가 하퍼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종호 기자, 그러니까 이 앵무새 죽이기로 크게 성공한 하퍼리가요, 50년 이상 은둔한 끝에 이번에 신작을 내놓은 거죠.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신작 소설 제목이 고세러 워치맨, 이건데 한국에서는 이걸 파수꾼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소설이 하퍼리가 은둔하면서 새로 쓴 작품인가요?
아닙니다. 이것도 참 눈길을 끄는 점인데요. 네. 사실 이 작품은 하퍼리가 50년대, 1950년대 중반에 쓴 소설입니다.
그러면은 앵무새 죽이기보다 먼저 완성된 작품이네요.
맞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파수꾼을 읽어본 출판사 편집자가 어린아이의 눈으로 사건을 보는 작품을 써보라고 권고하면서 이 하퍼리가 다시 앵무새 죽이기를 썼고요. 결국에 네. 이 앵무새 죽이기가 먼저 세상에 나왔던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작품인 이 파수꾼을 이제야 내놓은 이유가 뭔가요?
하퍼리가 이 파수꾼의 원고를 잃어버려서 출간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작가의 변호사 친구가 이 하퍼리의 문서를 보관한 곳에서 우연히 원고를 찾아내서 이번에 빚을 봤다고 하는군요.
네. 이 신작의 내용이 전작 앵무새 죽이기하고 연결이 되지요?
네. 이 신작이 앵무새 죽이기에 20년 뒤를 다룬 작품인데요. 앵무새 죽이기에서 이 어린 말괄령이었던 딸 스카우트가 20대 중반 처녀가 돼서 뉴욕에 있다가 고향 엘라바마주에 있는 늙은 아버지를 방문한다는 설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신작 파수꾼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이 앵무새 죽이기에서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정의의 사도로 그려진 아버지 에티커스 핀치가 파수꾼에서는 아주 완고한 인종차별주의자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신작을 읽은 독자나 언론이 현재 이 작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하퍼리의 신작 파수꾼이 전작인 앵무새 죽이기만큼의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호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 막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보도록 하죠. 조 스태포드의 You Belong To Me 들으시고 미국은 지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2015 세계 경찰 소방관 올림픽이 최근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세계 경찰 소방관 체육대회는요, 1967년 미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미주 경찰 올림픽이 효시인데요. 1985년부터 국제적인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주최국인 미국을 비롯해서 60여 개국 출신의 경찰과 소방관 만여 명이 참가했는데요.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육상, 농구, 축구, 수영, 팔씨름 등 60여 개 종목에 참가한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 대회는 선수들의 실력도 실력이지만요. 서로 간의 친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데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전 세계 경찰, 소방 공무원들의 올림픽 특별한 현장을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미 동부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시의 한 고등학교 실내 체육관. 덥고 습한 바깥 날씨만큼이나 체육관 안도 열기로 뜨거운데요. 건장한 체격의 이 남성들, 운동선수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세계 곳곳에서 온 경찰과 소방관들입니다.
I love competing. Absolutely love competing.
노르웨이에서 온 소방관 제이 베이커 씨. 자신은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운동을 좋아한다며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종목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하는데요. 이 베이커 씨가 출전한 이 종목은 소방관들에게 꼭 필요한 기술인 밧줄 타기였습니다.
It's good when I feel like I beat people that are younger than me.
다른 선수들보다 한층 빠른 속도로 밧줄 타기를 끝낸 베이커 씨. 어린 선수들이 이겨서 기분이 좋다고 했는데요. 베이커 씨는 39살로 밧줄 타기 종목 출전 선수 중 나이가 가장 많다고 하네요. 베이커 씨를 비롯한 만여 명의 선수들은 페어팩스 시에서 이달 초 열흘간의 일정으로 열린 세계 경찰 소방관 올림픽에서 이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을 뽐냈습니다. 이번 대회 감독 중 한 명인 은퇴 소방관 앨런 리차드 씨의 설명을 들어볼까요?
Most guys, particularly in the fire and police services, are competitive. And they like to compete.
경찰이나 소방관들은 대부분 경쟁심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길 수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는 걸 좋아하죠. 또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이 대회를 통해서 신선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세계 다른 지역에서 온 같은 직종의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알아가면서 서로를 통해 배워나가는 겁니다.
경찰 소방관 체육대회는 총 61개 종목이 펼쳐졌는데요. 농구와 수영 등 일반 올림픽 대회에서도 볼 수 있는 종목도 있었지만 경찰관과 소방관들만의 특별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순찰차 몰기나 밧줄 타기 종목도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또 워싱턴 DC 인근에서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는데요. 경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을 들인 자원봉사자들 덕에 대회가 더욱 빛났습니다. 이 대회가 개최된 페어팩스의 소방관인 테레사 루포 씨는 경찰 소방관 올림픽은 지역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도 했지요.
It's really kind of like the Olympics, except it's in our backyard. So we get an opportunity to.
우리 동네에서 대회가 개최돼서 그런지 마음만큼은 진짜 하계 올림픽이 열린 기분이에요. 지역 주민들도 함께 나와서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도 하고 또 세계 각국에서 온 선수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이번 대회로 페어팩스의 지역 주민들은 좋은 볼거리가 생기기도 했지만 경찰과 소방관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앨런 리차드 감독은 말했습니다.
When do you see a cop? When you're being pulled over to be given the ticket or, you know, something's gone wrong.
보통 경찰을 만나게 될 땐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죠. 과속을 해서 경찰한테 속도 위반 딱지를 받는 경우처럼 말이죠. 소방관들을 보게 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좋은 상황에서 이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는데 세계 경찰 소방관 올림픽을 통해서는 완전히 색다른 모습의 경찰관과 소방관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찰들이 열정적으로 운동하고요. 또 사람들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찰과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서 좋은 성과를 얻는 선수들을 스포츠 영웅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세계 경찰 소방관 올림픽에 참전하는 선수들은 성적에 상관없이 모두가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들 각자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봉사하고 있으니까요. 제복이 아닌 운동복을 입고 범죄 현장이나 화재 현장이 아닌 운동 경기장에서 땀을 흘린 영웅들의 체육대회. 2015년 세계 경찰 소방관 올림픽은 2년 후를 기약하며 멋지게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매주 아주 특별한 수업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구 반대쪽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수업 시간인데요. 그 멀리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만났냐고요? 네, 바로 컴퓨터 화상 대화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교실 한가운데 컴퓨터를 놓고 다른 나라 학생들과 컴퓨터로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종교와 문화의 차이에 대해 얘기를 나누는데요. 버지니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열린 종교 화상 대화 수업 현장을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Hello. I'm Margaret. I go to West Potomac High School.
버지니아주 웨스트 포토맥 고등학교의 마가릿 고기시안 양. 약간 어색하고 수줍은 듯한 표정으로 컴퓨터 마이크 앞에 앉아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곳의 시간은 오전 8시지만 화상 대화를 하고 있는 상대편의 시간은 저녁 7시인데요. 바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있는 SMA 이슬람 알 아자르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컴퓨터 화면을 통해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은 서로가 있는 시간도 다르지만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릅니다.
People in our school work really hard to kind of accept one another.
마가릿 양이 자기 학교 학생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자 인도네시아에 있는 레이나드 라비올 군이 답변을 했는데요.
There is this unifying bond. There's this something that unites us, that makes us together.
인도네시아는 인종도 같고 또 다 이슬람이라는 같은 종교를 믿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게 오히려 더 쉽다는 겁니다. 종교적, 문화적 차이는 때때로 국제사회의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지요. 하지만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의 이름을 딴 토니 블레어 믿음재단은 컴퓨터 화상대화를 통해 서로 다른 지역, 다른 종교의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을 포함한 20여 개 나라에서 12만 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Christians, Buddhists, Hinduism.
토니 블레어 믿음재단의 프로그램 담당자인 크리스틴 루니 씨는 종교 화상대화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종교적,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We are trying to create a safe place where students can come as they authentically are.
우리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얘기를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자유로운 토론의 장인 거죠.
종교 화상 대화는 중간에서 대화를 중재해주는 사회자가 또 연결돼 있어서 대화의 주제를 정하고 또 대화가 잘 흘러가게끔 돕습니다.
Either school can jump up into the microphone right now.
중재자는 특히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장을 열어놓는데요.
If I'm wearing a hijab, I almost feel like I have to prove that
I'm good.
이슬람을 믿는 미국인 여학생이 이슬람식 머리 가리개인 히잡을 쓰고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느낌을 나누기도 하고
This country has seen a streak of violence in the past.
인도네시아의 학생은 나라 내 폭력 사태가 많이 발생하지만 학교 내에서는 화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털어놨지요. 웨스트 포토맥 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부터 매달 이런 종교 화상 대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마가릿 양은 프로그램 이름은 종교 대화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주제의 대화가 오간다고 했습니다.
Even though we didn't speak directly about religion, I feel like we both like recognized that there were religious differences.
종교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서로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대화를 하면서 친구들의 다른 점들을 점점 더 존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학생인 라마 마샤 군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In the end, we are humans who have the same point of view, and that is that.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요. 자연스레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는 법을 배우게 되죠.
There's a sense of peacefulness here, but also there.
컴퓨터 화상 대화를 통해 서로의 다름을 배우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학생들. 앞으로 이 학생들이 어른이 됐을 땐 조금 더 평화로운 세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최근 워싱턴 DC 인근에서 열린 세계 경찰 소방관 올림픽 대회 소식에 이어서 컴퓨터 화상 대화를 통해서 다른 종교 문화를 가진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는 미국 고등학생들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수고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함께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Don't underestimate me. Don't underestimate me 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are you sure you can prepare dinner for 12 guests this weekend?
Yes, of course. Why would you doubt me?
Well, it's because you had such a hard time preparing for only 4 guests last time.
I assure you, I can do this. Don't underestimate me.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are you sure you can prepare dinner for 12 guests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손님이 12사람이나 오는데 저녁 준비 다 할 수 있겠니? 라고 묻자 제가
Yes, of course. Why would you doubt me?
그럼 당연하지. 날 못 믿겠다는 거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제이슨이
Well, it's because you had such a hard time preparing for only 4 guests last time.
라고 하자 제가
I assure you, I can do this. Don't underestimate me.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 내가 그 정도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don't underestimate me,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are you sure you can prepare dinner for 12 guests this weekend?
Yes, of course. Why would you doubt me?
Well... It's because you had such a hard time preparing for only 4 guests last time.
I assure you, I can do this. Don't underestimate me.
Today's expression is don't underestimate. U-N-D-E-R-E-S-T-I-M-A-T-E. Underestimate me, M-E, me. Don't underestimate me.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거나 내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간단하게
Don't underestimate me.
Don't underestimate me 라고 하시면 됩니다. 날 무시하지 마세요. 또는 날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단어 under, under는 아래 라는 뜻이고 estimate, estimate은 평가하다, 추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underestimate 하면 낮게 평가하다 혹은 얕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If you underestimate someone, it means that you think low of that person and you doubt his or her abilities.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저를 과소평가하며 손님 12사람 저녁을 준비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며 그 정도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I assure you, I can do this. Don't underestimate me. 라고요. 네, 그럼 예문을 들어볼까요? It's best not to underestimate people. 하면 상대방을 얕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are you sure you can prepare dinner for 12 guests this weekend?
Yes, of course. Why would you doubt me?
Well, it's because you had such a hard time preparing for only 4 guests last time.
I assure you, I can do this. Don't underestimate me. Let's review. If you underestimate someone, it means that you think low of that person and you doubt his or her abilities. Don't underestimate me. Don't underestimate me.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Mariah Carey의 My All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고요. 계속해서 뉴스 투데이 3부 애청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099년 7월 15일 오늘. 예루살렘 원정에 나선 유럽의 십자군이 성지인 예루살렘을 되찾습니다.
It was the 15th of July. They had finally breached the defenses of the Holy City.
십자군 전쟁이 발발한 지 3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1세기 중엽 이슬람교를 믿던 세주크 투르크족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기독교인들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1096년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8차례에 걸쳐 약 200년 동안 지속됩니다. 십자군 전쟁은 하지만 예루살렘을 탈환하겠다는 당초의 목적을 상실하고 이후 전쟁에 나선 소년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등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대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799년 7월 15일 오늘 이집트 상형문자 해독의 열쇠가 되는 로제타 스톤이 나일강변의 로제타에서 발견됩니다.
Great discovery. 1799, one of Napoleon's soldiers stumbled.
당시 프랑스 나폴레옹 원정대가 로제타에서 요새를 파던 중 검은 현무암 석판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석판에는 이집트 상형문자와 일반 서민들이 쓰던 민중문자 그리고 그리스어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집트의 상형 문자가 해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석판의 해독을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프랑스의 천재 언어학자였던 샹폴리옹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샹폴리옹은 오랜 연구 끝에 1822년 마침내 이집트 상형 문자를 푸는 데 성공합니다. 오늘날 학자들은 이 샹폴리옹이 저술한 이집트어 문법을 바탕으로 고대 이집트 문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799년 오늘 발견된 이 로제타 스톤은 이집트 5000년의 신비를 푼 열쇠가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곧이어 밤 11시부터는 세계 뉴스와 VOA 뉴스 투데이 3부가 방송됩니다.